창세기 48장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후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야곱과 또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보인 믿음의 행위를 주목하여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야곱의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2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가 가리키는 내용은 창세기 47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청하는 유언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은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애굽이 아닌 조상의 무덤이 있는 가나안 땅이 막벨라 굴에 장사할 것을 요셉에게 유언으로 남겼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자기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서 요셉은 급히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 이삭을 찾아뵈었습니다. 야곱이 이때 병들었다는 말은 어떤 질병에 걸렸다기보다는 자연적인 노쇠 현상으로 몸이 몹시 약해져 이독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야곱은 기력이 쇠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가나안 땅에서 극심한 흉년을 만나 큰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요셉을 통해 야곱과 그에게 속한 일가를 애굽으로 이주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은 당시 식량이나 문화, 군사적으로 매우 풍요롭고 부강한 국가였던 애굽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애굽에 비해서 열악한 변방지역에 불과했던 가나안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으로 알고 이 사실을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알려주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이나 거주하면서도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라는 유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과 후손의 번영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자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자신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곱 당대에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언약은 먼 훗날 그의 자손들에게 관한 것이고 야곱은 이 약속의 성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자기 때에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손들 대에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죽음이 임박했지만 그의 눈은 오히려 먼 미래를 향해 열려져 있었고 미래의 후손들을 바라봄으로 이 언약을 힘을 내어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지어준 육신적인 이름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얍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언약과 관련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은 기력이 없어 침상에 누워있을 때에는 야곱으로 불렸지만 언약을 전수하기에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비록 야곱의 육신은 낡아지고 쇠약해졌지만 영적으로는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자손들 대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은 더욱 강건하게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에게 전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흔히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풍조에 휩쓸려 요동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의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으시고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소망 중에 굳건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마침내 성취하시는 날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생애 중에서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의 어느 날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 약속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다 되기를 간구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에서 요셉의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녀를 교육하는데 양육하는데 무엇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왕 다음가는 부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총리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아들들은 애굽 총리의 아들로서 최고의 학문과 좋은 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것들보다 자기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애굽 여인과 결혼하여 낳은 두 아들들이었기에 야곱 앞에서 이방인의 피가 섞인 아들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두 아들을 야곱에게로 데려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살아 생전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위는 그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애굽에서 누리고 얻을 많은 혜택보다 오히려 두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더 소중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것을 간절하게 비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향한 간절한 요셉의 소원을 야곱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자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친아들인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자신의 아들들로 여기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선언은 이후 실제로 야곱의 아들들로 여겨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각각의 지파를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도 다른 지파와 동일하게 독립된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보인 자녀 양육관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의 자녀 교육관을 가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와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타협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의 자녀 교육관을 저버려 자유롭지 못할 때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학원이나 독서실로 보내는 일들이 실제로 많은데 시험 준비 기간 때에 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행위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녀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소망보다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어린 자녀들에게 심어진다면 어찌 이것을 과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기자는 자녀 훈육에 관한 지혜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를 위한 신앙 교육은 아이 때부터 철저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교육은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왔지만 우리들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들과 함께 있지만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에게 많은 공부를 시켜주고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으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식과 재산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산과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에게 생명과 참 만족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행위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축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복을 구하며 얻고 누릴 수 있는 신앙을 갖도록 하는데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 세대를 본받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양육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다 되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주신 두 아들을 소개했고 아버지 야곱은 그 두 아들을 가까이 오라고 말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을 들어 장남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상으로는 장자를 오른손으로 축복하였는데 오른손을 상징적으로 권위와 탁월한 능력, 축복과 은혜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이러한 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에서 엇바꾸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시켈인데 이 시켈은 엇바꾸다라는 뜻의 신중하다, 지혜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워 실수로 팔을 잘못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겉사람이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신실한 부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